2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chapter 12 verse 2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앞에 있는 이 배너 2014년도 주제가 뭐라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하라. 자, 우리 표 본문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교회 오시면 무조건 한 번씩 읽으시고 다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성도의 5대 기본 생활과 또 기도에 관한 말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다 쭉 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고 헌신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2014년도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몇 주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 안에 은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우리가 잘 진단해야 되는데 이 세대에 본받지 말아야 될 우리를 향한 치명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계속 전했던 것은 먼저 된 것은 무엇이었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근심하지 않기로 작정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근심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 찬송하기를 평화의 왕이 나셨도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인사가 평안하뇨. 그 얘기는 뭐라고요? 평안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평안한 것이지 근심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미 여러분의 말씀 전했습니다만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뼈가 상하고 몸이 상하는 것이 근심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근심하도록 만들고 근심의 습관들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심에 젖어 있으면 영육간에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찌르게 돼 있어요. 아프게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중병을 들리게 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근심을 사단이 넣어놓으면 알아서 마음이고 몸이고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 것을 오히려 평안을 선포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자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맞서 싸워서 이길 것을 말씀을 들어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한 가지 우리를 굉장히 참 마음을 새롭게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또 치명적인 그런 사단의 그런 무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찌릅니다. 우리 자신을 아프게 해요. 그러나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남을 찔러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스스로 내가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받고 누리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분노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가 아닌 남을 찌르게 돼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1차 범죄자들, 처음으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의 70에서 80%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원래 그렇게 범죄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것이 폭력이든 살인이든 어떤 형태의 범죄이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 첫 번째로 범죄를 지은 분들의 7, 80%가 갑자기 화가 나면서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범죄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들어오면 그대로 이렇게 남을 해하게 되는 그런 요소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요, 암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병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아픈데요. 요즘 직시하고 있는 것이 뭐죠? 세계 의료계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와 함께 이 몸 안의 분노가 풀어져 나가지 못하면서 각종 호르몬 체계의 교란과 또 근육의 어떤 이상들,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뼈를 마르게 한다는 이 분노, 이 분노가 제 참 4대 질병 안으로 지금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병이라고 하는 것, 우라병이라고 하는 것, 속에 악한 감정이 들어와서 속에 내장기관이 완전히 이렇게 꼭 하고 뭉친 거예요. 그럼 뭐 MRI에도 안 나오고 CT로도 진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피검사로도 진단이 안 돼요. 사람의 감정이 딱 들어와서 속 안에 내장을 확 하고 이렇게 틀어지는 것.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꽉 틀어주면서 우리의 내장기관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오장육부가 긴장하고 이것이 소위 말해 울화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풀어지질 못해요. 우리네 조상들이나 우리의 어떤 그 민간적인 그런 어떤 용어적으로 표현됐었죠. 화병이라든지 울화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의학계에도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은 발전하고 좋은 것이 많지만 그러나 스트레스를 점점 더 많이 받는 세상, 그러면서 분노하고 그 분노의 그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끔찍한 그런 범죄와 내전과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범죄적인 면을 놓고 보거나 사회적인 면을 놓고 보거나 어떤 건강과 의학적인 면을 놓고 보거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다. 이 분노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이 분노를 우리가 잘 대적하고 대처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분별해서 어디를 가도 복받고 은혜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의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대의 주요한 이런 문제인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먼저 성경이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노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빠르게 다시 읽으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참 이 죄죠. 그 중에 이 분냄이라는 것을 함께 포함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또 우리들의 심령 안에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는데 정말 눈물로 이 교회를 양육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처럼 여기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교회 안에 이러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비방거림,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가도 사도바를 향해서 교인들이 갑자기 으르렁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대하고. 사도바울이 그 교회를 진단해 보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특별히 이 분냄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여러 죄악을 언급하는 가운데에 이 분냄이라고 하는 죄악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그 생명수를 머금고 기뻐하고 은혜를 나눠야 할 교회가 왠지 언제부터인지 분노가 들어왔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그룹이 더 나아. 아니야 우리 그룹이 더 나아. 뭐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예수파다.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여러 가지의 기준점을 두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서로를 향해 분노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서 굉장히 날카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만 트집이 잡히면 서로 우르렁거리고 싸우고 분내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 거짓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핑계를 대냐면 이게 다 사도 바울 때문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면 심리적으로 짐승도 그렇고요 화풀이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 일본이나 이런 어떤 섬 나라에 사시는 분들이 전쟁을 참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전쟁을 잘해요. 그게 왜 그랬느냐? 큰 대륙에 살지 못하고 작은 지역에 이렇게 갇혀 살면서 그 두려움과 어떤 섬 나라에 살고 있는 갇혀 산다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서로 시기, 질투, 미움, 분노가 되면서 전쟁의 기운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외부로 그 불만적인 그런 힘과 세력을 돌려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가정이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두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과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하고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분냄이라고 하는 것, 분을 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고린도서 12장 20절을 보았습니다만 분노라고 하는 주변에는 다른 여타의 죄악들이 같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툼, 시기, 당짓는 것, 비방하는 것, 수군거리는 것, 거만한 것, 혼란 등등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시작되고 붙고 또 붙고 붙고 또 붙어서 결국은 파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 잠언 18장 19절에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무빗장 같으니라. 한번 화가 나서 틀어지면요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는 자와 같이 그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깨집니다. 부부가 됐든지 부모 자식이 됐든지 형제가 됐든지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어떤 재직간이든 그 누구간 이 노여움을 타기 시작하면요 그 관계가 깨져서 마치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것처럼 산성 빗장을 딱 걸어잠그고 성을 지키는 자의 마음처럼 되어버리는 이게 바로 뭐다? 분노라고 하는 것이에요.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뒤에서 이제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부분에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대단한 일인지 성경은 분노를 다스리는 자를 슬기롭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파괴적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죄악이 그것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슬기롭다 혹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22장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범죄자들을 보게 되면 혼자 아니라 여러 명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것을 그 사건을 요약한 기사를 읽어보면 그 중에 정말 노를 품고 울분을 품는 그런 주요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그 사람의 노함과 울분을 자꾸만 듣다가 그 감정에 동화되어서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들이 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과거의 지존파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보게 되면 그 어려서 자라면서 그 마음의 상처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한 울분을 가진 그 몇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의 분노와 울분을 자꾸 전염시키면서 결국 자기 정도의 분노와 노함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들과 함께 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이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이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이것은 아주 귀한 그러한 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분들과 살면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 받으면 또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이죠. 누룩처럼 나쁜 감정은 우리 안에 곰팡이와 같이 금방 번져서 우리를 어느새 잠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단순하고 모방이 빠릅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만 옆에 분이 갑자기 하품을 해요. 그럴 경우 우리 대부분 어떡하죠? 하품합니다. 제가 음성학이라는 그런 교과목을 들었는데요. 누가 옆에서 허스키 목소리를 이렇게 내면요. 우리 성대가 희한하게 목을 쓴 것도 없는데 허스키한 사람의 성대의 모양으로 쓱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이 갑자기 갑갑해서 옆에서 그 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괜히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모방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를 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구약에 이렇게 세우실 때에 그 바쳐진 제물의 피를 귓볼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르게 합니다. 그 뜻은 뭘까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 음성만 들어라. 네 손으로 나를 위한 일만 해라. 발로는 내가 허락한 거룩한 곳에만 가라. 좋은 은혜의 관계 안에만 발걸음을 해라.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꾸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와 동행하다가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잠언 29장 11절도 볼까요? 거기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화가 나는 대로 다 내는 자가 지혜롭다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합니까? 억제하는 자가 성경은 지혜로운 자요 믿음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날 때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난 전혀 화가 안 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억제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아홉 번째 열매가 뭐죠? 절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분노가 일어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통해 좋은 열매들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실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난다고 그 감정이 들어온다고 자꾸 내면 나중에 이 파괴적인 결과를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잠언 29장 22절에도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뭐가 많다? 범죄함이 많으니라. 자, 좀 이제 직접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또 나오고요.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무엇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뭐가 많다? 범죄함이 많다. 앞에 통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이렇게 1차 범죄자들 중에 보면 7, 80%가 분노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우발적으로 원래 계획한 게 아닌데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말씀이 참 그것을 더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인격을 갖고 신앙을 갖고 좋은 가정교육과 좋은 분들을 만나서 살고 있지만 내가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경향을 자꾸 흐르다 보면 나라고 예외가 아닌 거예요. 나라고 예외가 아닌 거죠. 경찰에 잡혀갈 만한 어떤 그런 범죄만이 범죄겠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성낸다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인지 우리는 알고 직시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면 사람 보기에도 범죄가 되는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그런 치명적인 영적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특별히 천국에 관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복에 관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 이런 말씀도 역시 같이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무엇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는 얘기는 바보야 이런 얘기입니다. 멍청아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사람들이 존댓말하고 좋은 말 씁니까? 반말하고 욕합니까? 네? 세계에서 이런 얘기 뭐 자꾸 해요. 좋은 건 아닌데 욕에 대한 그 창조력이 제일 좋은 민족 중에 하나 우리 민족이에요. 워낙 문학적인 감성이 아주 뛰어난 민족이라 그런지 몰라도 사전을 하나 만들어야 될 정도로 욕이 많대죠. 어떤 분이 지방별로 욕을 모았더라고요. 그걸 잠깐 훑어보았는데 세상에, 그리고 남한 욕은 욕도 아니에요. 북한 욕은요, 와, 그 만주를 주름 잤던 분들이 그 좀 살던 데라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참 대단한 욕들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영어로 번역을 못한대요. 아니,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된대요. 사람이 화가 나면 반말하고요. 사람이 화가 나면 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받을 일이고, 여기 보면 라가라는 말이든지 미련한 놈이라고 하든지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아주 최고의 욕을 여기다 갖다 쓴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우리는 바보, 멍청이, 미련한 놈 뭐 이런 말 우리 자주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세상에 유대인들은 이게 제일 심한 욕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욕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 있는지 이거는 욕도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접속사 아닌가? 컨장션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유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심한 욕이 뭐냐면 바보야, 미련한 놈아, 멍청아가 제일 심한 욕이래요. 죄송합니다. 누가 여기 성품을 틀었습니까? 하마터면 목사가 설교하다가 욕할 뻔했어요. 순간적이에요. 춥더라고요, 괜히. 성가 가운을 입고 올라오시면 덥죠. 이해가 됩니다. 여기 또 히타가 돌 때는 막 여기다 모이거든요, 열기가.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근본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최고의 가치의 정점이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니까 욕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우리가 우리가 이 세대 안에 살면서 너도나도 분노하고 화를 내기 때문에 아주 일상적인 일이 됐지만,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다. 죄다는 것이에요. 노하는 자가 범죄함이 많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에 들게 되고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살지만 주님은 너무 참 힘드시게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들이 이 세대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서 거기에 우리가 적응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지만 주님은 굉장히 이 분노에 대해서, 남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다. 인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 말씀도 같이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잠언 19장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는데 한 번 화를 냈다고 하나님 벌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그래 이번에 용서해 줄게 용서했는데 노하기를 맹렬히 하면은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맹렬히 화를 낸다고 안 낸다고요. 그가 벌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그 다음에 또 노하기를 맹렬히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다 쌓이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가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화를 한번 크게 내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된다?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중독된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에 대해서 습관이 되고 나가 중독이 돼요. 그렇게 해야 자기의 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의사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당장은 그 앞에서 일이 해결됩니다. 왜? 누가 싸우고 싶겠어요? 누가 화내는 사람 옆에 오래 있고 싶어? 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 자꾸 화를 내서 그러다 보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키우다 보면 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부모가 그래 알아서 해줄게. 하지만 속은 상해요. 얘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애들은 계속 뒤로 넘어서 발을 구르면서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이게 옳은 게 아니야. 넘어가다 나중엔 어떻게 돼요? 엉덩이를 그냥 야단 맞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노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게 만들고 그 목적이 결국은 어디로 향하게 돼 있어요? 계속 분노의 삶을 절제하지 않고 가게 되면 그 끝은 뭘까요? 분노는 뭐가 될까요? 살인입니다. 살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노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계명은 분명히 살인은 큰 죄입니다. 지옥 갈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분노의 끝을 사단이 어디로 목적을 딱 잡아놓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냐면 살인입니다. 물론 뭐 육신적인 피지컬적인 어떤 살인도 포함되지만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심령의 살인이에요. 심령의 살인.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뭐 어떤 그 잘 만든 모자인데요. 사람의 뇌파를 증폭시켜주는 그 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자를 쓰고 하면 막 물건들이 움직여요, 이렇게. 호박 보고, 야이, 호박아. 멋있 생긴 게. 호박이 어떻게 됐다고요? 쭈그러들었어요. 그러나 그 호박에게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칭찬을 해줬더니 호박이 다른 호박에 몇 배가 커졌다고 그러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면요, 영육간에 그 사람을 계속 만나는 그 순간, 그 시간 동안 그를 말려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리는 거예요. 피지컬리, 스피리추얼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천국에 가지 못할 죄목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이러한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곧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좀 오늘 설교가 좀 살벌한데요. 알 건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 먹는다 생각하세요. 약에 쓰잖아요. 여러분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방주사 맞는다 생각하세요. 예. 잘 배워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상숭배가 큰 죄입니까? 아닙니까? 큰 죄입니다. 옛날에 우상숭배하면요, 아, 무섭게 달았어요. 성경에 보면. 주술, 막 주문해오는 거. 예. 아사라비아, 뭐 이래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원수 맺는 거. 하나님은 원수 맺는 것을 정말 안 좋아하시죠? 원수를 심지어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하셨죠?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 우상숭배나 주술, 원수 맺는 것, 이것과 똑같은 선상에 분냄이라고 하는 죄를 놓고 계신다. 근데 이들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어린애 애들에게 하는 얘기 같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같아요, 천국 간대요. 그냥 보고,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그랬다 치지만 이젠 알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 세상적으로 놓고 봐도, 범죄자들이나 아픈 사람들을 놓고 봐도 이 분노로 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미 치명적인 안 좋은 악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만 성경에는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 분노는 우상숭배와도 같은 악이요, 죄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갑자기 덩덕, 덩덕궁하고 갑자기 여기서 구슬 해보세요. 여러분 저보고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왜?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냄이 그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에서도 보셨지만. 잠언 27장 3절에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좀 이상하네요, 표현이. 왜 모래가 가볍지 않죠? 굉장히 가벼운데.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분노는 습관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독될 수 있다는 얘기. 자, 여기까지 우리가 분노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분노라고 하는 것은 파괴합니다. 분노의 끝은 살인이요, 지옥입니다. 원수 맺는 우상숭배와 같은 죄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중독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 또 한번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잠언 1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약간 라이트한 방법을 말씀, 조금 가벼운 방법. 자, 노하기를 따라해 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장 욱 한다고 욱하지 마시고 한번 더디해 보시기를 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 참아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요, 하고. 예. 잠언 14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역시 노하기를 뭐하라? 더디하라. 그러면 굉장히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욱하고 올라온 거를 참으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분 나쁘지만 화가 끓어오르지만 아 그러셨어요 하고 한번 한숨 쉬고 가는 거 하고 상처난 데다 소금을 쫙 뿌리든지 이런 식의 어떤 말 대답 당신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참 이게 우리가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지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 영어 성경으로는 discipline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야 경건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참는 거 훈련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훈련하셔요. 또 하시고 또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의 경지에 오르게 돼 있어요. 지혜롭게 돼요. 명철하게 돼요. 계속 볼까요? 잠언 15장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한번 꾹 참았더니 상대방에서 갑자기 미안하고 멋쩍어가지고 아,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뭐보다 낫고? 예,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용기가 용사보다 더한 용기라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를 버리라.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그런 장수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만으로도 성경은 지혜로운 자요 슬기로운 자요 용사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훌륭한 일인 거예요.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칭찬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 번 더 참아보시고 화를 내서 대답하기보다는 유순한 대답을 먼저 해보는 스스로의 훈련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엄청난 덕과 은혜와 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한국이 IMF 때 사모님 면허 좀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한국이 그 IMF 때 얼마나 경제가 안 좋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그 성경 교재를 어느 복사하는 그 오피스에 맡겼대요. 처음에는 4만 원이면 된다고 해서 맡겼는데 찾으러 갔더니 6만 4천 원을 달래요. 얼마를 더 달래는 거예요, 갑자기? 2만 4천 원. 엄청난 거예요. IMF 때 모두가 어렵고 성도들이 어려운 건데 헌금한 것을 가지고 쓰자니 마음에 좀 안 좋더래요. 그래서 지난번 그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아 지난번에 이거 4만 원에 했는데 그리고 4만 원에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2만 4천 원을 더 내라면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얼굴이 갑자기 악마로 변하더니 그 직원에게 야 그거 다 찢어버려 그러더래요. IMF 때 어렵고 힘든데 원자재 가격은 굉장히 올라가고 그러니 뭐 자기도 올리고 싶어서 올렸겠습니까만은 고맙습니다. 또 와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더 깐깐하게 따지니까 자기도 화가 난 거지. 그래서는 그 목사님이 나왔대요. 나와가지고는 차에 이렇게 딱 타고 가는데 기도가 되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모두가 살기 힘들고 팍팍한데 저거 찢어버리면 저 원료가 얼마나 아깝냐 그리고 저 사람들 나중에 교회 나가겠냐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와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려서는 그 복사 가게로 들어가서는 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걸 찢어 없애려고 합니까 아깝게 제가 좀 생각이 좁았습니다. 돈 6만 4천 원 드릴 테니까 그거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좀 머뭇머뭇하더니 그 6만 4천 원을 받고는 3만 4천 원을 거슬러 주더래요. 4만 원도 채 안 받은 거야. 그야말로 재료값만 받은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서로 막 옥신각신 6만 4천 원 받아라. 아니다. 3만 원만 받겠다. 그러고 뭐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 주인의 얼굴을 딱 봤는데 아까는 악마 같은 얼굴로 야 그거 찢어! 이랬던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더라는 거예요. 천사처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아무리 이유가 있고 타당해도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인 거예요. 내가 옳아요? 내가 손해보게 생겼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좀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화를 내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한국말 얼마나 좋아요. 사실 아까 욕이 좀 많다고 하지만 한국말처럼 아름다운 말이 없고 특히 세상에서 제일 존댓말이 발달한 나라가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만큼 존댓말이 많은 나라가 발달한 나라가 없어요. 특히나 이 사극이 한국에서 히트를 쳐갖고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권사님이 사극을 너무 보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뭐 맞지, 성은이 망극하지. 성은은 뭐고 망극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그 긍휼이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은. 말이 어렵습니다만 옛날 말이 공손한 태도와 양보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훈련해야 됩니다. 먼저 그런 태도를 보여주면 마귀인 줄 알았던 사람, 그렇게 결론이 날 사람이 천사로 결론 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내는데 더딘 사람 되십시오.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면 인생의 화가 미칩니다. 정의를 위한 거룩한 분노가 때로는 필요하지만 자기 성격과 편견을 못 이겨 화를 내어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화는 인간관계를 태워버리고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드려진 화목제물, 소나 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웃들을 초청해서 심지어 자기 집에 종까지 데려와다가 같이 먹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누구와도 화목해야 된다? 이웃들, 심지어 종하고도 신분과를 막론하고 이래야 하나님과도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화를 못 이겨서 내 정의와 내 편견과 선입관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서 그 관계가 깨지면 누구의 관계가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관계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관계를 역시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진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푸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화를 푸는 데 있어서 기도를 선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끓어오르는 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모세처럼 사람에게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해 너무 필요 이상 분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병들고 습관되고 중독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냥 저가 저가 말하는 거 하고는 저거 저거 안 한다고 그렇게 울면 콧물 눈물 흘리더니 또 해 저거 그냥. 저거 저거 생각하는 거 봐라. 저 어이구야. 저 말하는 거 봐라. 요즘 말로 하나님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게 하셨죠? 자신의 독생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심각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누구를 향해 필요 이상의 분노를 자꾸 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처리하고 대처하는 방법 중에 첫째가 뭐다? 따라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화날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화내면 뭐 짓기 쉽다? 죄 짓기 쉬워요. 이건 나를 위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을 풀지 못하면 해가 지도록 하루가 넘어가는데 특히 밤에 잠이 안 와. 그 한마디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뭐해? 벌떡 일어나. 내일 죽었어. 너 죽고? 분을 풀지 못하면 그 분을 자꾸 생각을 다르게 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을 풀고 나가 회개하고 그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데까지 나를 그렇게 자꾸만 데려가지 않으면 나를 그렇게 스스로가 독려하지 않으면 이 분은요 여기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게 커간다 작아간다 나중에 막 오해도 해.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그렇게 말한 걸로 생각하고 말이죠. 혼자 막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막.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교인들하고 받아보다 보면 대개의 경우 소설이에요. 본질을 못 보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를 좀 풀어드리려고 말을 하면 딱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목사님 누구 편이에요? 내가 누구 편이 하나님 편이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쪽에 식구가 우리보다 많다고 그러는 거죠? 이러실 때가 있더라고요. 또 이쪽에서는 목사님 그분이 뭐 맛있는 거 사줬죠? 뭐 이렇게 얘기할 경우도 있어요. 답답해. 진짜 확 주어받고 싶어. 정말 그럴 때는. 근데 목사니까 그러면 안 되죠. 특히 힘센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뭐하라? 말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뭐가 틈을 탄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마귀가 틈 타게 돼 있어요. 마귀가 혀를 낼낼낼 마귀다! 이러고 나오나요? 분노와 함께 가만히 숨어 들어온 거예요. 유다서에 나온 거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티도 안 내고 들어오는 사단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얘가 같이 싹 들어온다? 분노할 때 사단이 우리 속에, 마귀가 우리 속에 싹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고 우리의 삶을 이상하게 틀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왕이 여성들이 전쟁을 끝내고 막 들어오는데 막 여성들이 와서 막 꽃을 들고 막 찬양을 합니다. 개성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기분 좋았어요. 내가 천명이나 죽였다고. 그렇지. 막 이랬어요. 다윗은 뭐라? 만만이라. 만명을 죽였다 이거예요.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내가 왕인데? 쟤는 내 사위고 부하인데? 열받아 정말. 그 분을 품질 몰라서 그가 뭐라고 오해하죠? 제가 내 왕좌를 빼앗을 거야. 내 아들이 그러면 왕이 못 돼. 여기로 생각이 꽂히면서 죽일 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따라해봅니다. 분을 품지 말라. 뭐 좋다고 그걸 품습니까? 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분을 빨리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또 말인데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라고요? 버리고. 자, 여러분, 여러분 쓰레기를 틀어안고 주무시는 분. 그 냄새 그냥 막 썩어가는 옷 그냥 그거 그냥 비계 비고 주무시는 분. 금고에 넣어 놓으신 분. 없죠? 그거 다 어떻게 해요? 필요 없어서 어떻게 해요? 청소차가 오기가 바쁘게 갔다가 버리죠. 분노로 가는 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품고 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돼서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고? 버리고. 자꾸 가까이 하면 돼. 자꾸 버려! 자꾸 버려! 이거, 분노. 버려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면.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분노를 상대방을 향한 분노를 버리는 데 있어서 인자하게라고 하는 것은 loving kindness, 사랑하는데 배려와 친절이 함께 있는 것. 우리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친구를 사랑한다면서 사랑하긴 해. 근데 예의는 싹 까먹고 막대할 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가 그분을 받들어들이면 그분을 향한 존경과 그분을 향한 조심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핑계로 막대하면요, 나중에 서로 머리칼 잡고 싸우게 돼요. 날 뭘로 알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자, loving kindness, 헤세드라고도 하죠. 불쌍히 여기며. 제가 이런 얘기, 이웃사랑의 원칙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해하라 그러면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되면 사랑이 되고, 사랑이 되면 축복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어느 구역장님 저한테 그러세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지요? 이제 저는 꼼짝없이 이제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랬더니 헤헤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저기 계세요. 저기 저 구역장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해하셨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해가 되기는 쥐뿔.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돼요? 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성경의 신약의 3분의 1을 저술한 사도 바울도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 괴물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서로 인자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여기라고요? 불쌍히 여겨요, 그냥. 불쌍히 여겨. 뭔 계산이 필요해. 그냥 뭐 해라? 불쌍히 여겨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아, 참 불쌍하시, 아니, 그 하지 마세요. 오해하겠다. 속으로 불쌍히 여기세요. 내가 그분을 깔봐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식을 바라볼 때, 부족함을 볼 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서로 뭐하며 용서하기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거는 살짝 뭐를 남겨놓고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다 용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 서로 사과했으면 이제까지 있었던 일은 다 까먹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 맛있게 화해를 해놓고 사과해놓고 뒤로 가서 또 분을 품고 밤에 벌떡벌떡 깨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치사 빤스한 거예요, 그러면. 분노는 버려야 할 악입니다. 분노를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버려야 버려. 노력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그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분노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잘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그걸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나에게 미움과 분노를 풀어놓지 않으면요, 나도 언젠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하나님은 이런 상태로 오는 사람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래, 어떡하라고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향해 분노하는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풀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과의 나의 어떤 계산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떤 분이 나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를 풀지 않으면요, 결국 나도 그분을 상처를 입다가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나도 모르게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그게 하나님은 미연에 방지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니다. 분노의 원인을 없애라.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 분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 나를 향해 분노하고 있으면 이게 결국 내 분노가 된다니까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요. 가서 풀어. 성경 말씀을 얘기해서 되지는 않았지만 잠언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이 화난 사람한테 선물을 하래요. 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 보고 아주 웃었어요. 화난 사람에게 선물을 주래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라도 화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지혜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제가 안 읽어드리는데 읽어드릴게요. 잠언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 뇌물이라는 것이 뭐 나쁜 것 쓰셔서 뇌물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좀 잘 봐줘 화내지 마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8절에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의 원인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떳떳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뭐가 등등했다고 되어 있냐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가 등등한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숨 쉬는 것도 미워, 그냥 어떤 땐 막 웃는 것도 믿고 막 먹는 것도 믿고 주는 것 없이 미워. 이게 뭐예요?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된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기가 등등하면 아 이게 예수님을 내가 지금 핍박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빨리 그것을 멈추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 마지막 치유법인데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간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이 곧 바울이 그전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죽게 했어요.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죽는데 자기가 증인을 나섰어요. 그 옷을 스데반의 옷을 자기가 들고 그 옆에 섰어요. 그 옷을 받아서 들고 서 있다는 얘기는 내가 증인입니다. 얜 죽어도 돼요. 이런 거예요. 이런 일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랬어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변했어요. 그런데 그 눈에서 뭐 같은 게 벗어졌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보게, 아주 의미 있는 게 보게 된지라. 새 세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미움과 살기와 분노의 세상을 보면서 살다가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화해의 세상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눈을 가리고 있던 분노의 눈이 살기 등등하게 세상을 보게 했던 그 눈의 비늘이 벗어지면서 사랑과 긍휼과 화해의 눈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받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산 거예요. 죄의 사랑과 복음과 은혜를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만족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근심과 걱정과 분노로 일관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살기가 등등했다가도 사랑의 사람으로, 화해와 용서와 복음의 사람으로 새 세상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분노의 눈이 떼어져 나가고 사랑의 눈, 화해와 용서의 눈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주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평을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분노를 버려버리고 새 마음을 입고 주의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